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6.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산출하기 위해 말씀 안에 체현된 3일 하나님 2.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계시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1절과 3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고 10절은 아들을, 5절과 6절은 성령을 언급합니다. 1장 1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3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는가를 살펴봅시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대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영접한 말씀이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을 영접했고 다음에 그 말씀을 퍼지게 했습니다. 8절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이 구절에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서 주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려온 말씀이 곧 퍼져나간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전파된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전파되고 영접되고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됩니다. 전파자가 말할 때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영접할 때,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퍼져나가게 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됩니다. 복음 전파자가 믿지 않는 이에게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한다 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되었고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생명주는 영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바울이 전파한 말씀의 내용.
지금 우리는 바울이 전파한 말씀, 즉 복음의 내용을 연구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은 3일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영원 과거 안에서의 아버지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때였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인 아들을 언급합니다. 아들은 구주요 구출자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전파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으로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성령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안에 전달해주는 자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고 하나님 그 영은 모든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으로 전파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일 하나님이 말씀 안에 체현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타락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지금 그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짧은 복음 메시지를 전할지 모릅니다. 그런 짧은 메시지에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그 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복음의 내용, 즉 3일 하나님이 체현된 거룩한 말씀임을 알려주고 아버지는 무엇을 했고 아들은 무엇을 했고 그 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됩니다. 당신은 3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공급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생을 체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든지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3일 하나님을 가장 사랑스럽고 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제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매력적인 분에 대한 제시를 들을 때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고 당신의 말씀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두 면.
믿음에는 두 면, 즉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믿음도 되고 주관적인 믿음도 됩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가리키고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관계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집니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3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생명인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는 생명의 관계를, 그리스도와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이러한 관계와 연합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
1절을 어느 정도 충분히 살펴보았으니 계속해서 3절을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문제,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첫 번째로 옵니다. 믿음은 우리 3일 하나님의 체현인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했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기도 함을 보아왔습니다. 헬라어에는 3절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이 믿음의 역사를 언급함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영접한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3절에 있는 역사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입니다. 이것은 보통 역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즉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역사는 주로 우리의 행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타락한 사람은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어떤 활동이나 과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 나타난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3절에서 역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위에 관계됩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관계됩니까? 실제로 헬라어의 이 단어는 행위나 행동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행위나 품행이나 다른 많은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모든 행위와 행동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복음 전파자가 믿지 않는 이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합시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영접할 때 그의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집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자동적으로 오 주 예수여 당신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요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관한 선포나 주님을 전파하는 것은 둘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은혜와 능력과 빛과 많은 다른 항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초신자가 자기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아내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고 어떤 일에 대해 아내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많은 행동에서 거칠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칠게 행동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내 경험으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개를 미워했고 때때로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위의 변화가 믿음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나 역사에 따라 그들은 자연히 그러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좋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후에는 대단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달라지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변화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참된 신자의 합당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어떤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신자인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즉 믿음의 산물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3절을 볼 때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에 뒤따라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진정한 수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확실히 이러한 돌이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의 수고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신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첫째로 우리의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른 많은 행동을 낳습니다. 더욱이 이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믿는 이인 우리는 우리의 사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사신 분으로서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고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것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사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고하게 할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끝으로 3절에서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3절에 있는 소망의 인내는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림과 부합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진다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3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 옵니다. 그런 후에 이 믿음은 역사하고 활동하고 많은 것을 산출합니다. 특히 이 역사는 우리를 다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싸우고 애씁니다. 동시에 소망의 인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화되고 분별된 거룩한 생활입니다. 4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생활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5장 23절에 따르면 우리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러한 생활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